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마 제가 다시 수요 성경고시 안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2014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순서가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업체인 사도행전 서울은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진도가 더디게 나가서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우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맥락에 관해서는 잘 짚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이라도 어떤 환경, 어떤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를 짚어본다면 전혀 다른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도 다양하고 너무도 각자의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 눈이 오면 직원들과 교육자들이 눈을 치웁니다.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 와서 눈 치운 게 군대에서 눈 치운 것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그 12년 만에 폭설이 내렸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눈이 오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생기거든요. 저희 아들이랑 저희 집사람 와 눈 온다 이렇게 하고요. 저는 아 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도 그때 교육자들이 눈을 치웠고요. 화요일날도 또 눈을 치웠습니다. 근데 화요일 밤에 또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 7시에 정한정 목사님한테 오눈 대기자로 해서 눈 오면 5분 안에 출동하는 오눈 대기조가 있습니다. 눈치우자는 제설 자금 문자가 왔습니다. 구구절절이 썼습니다. 그래서 끝에 고맙습니다. 8시 40분부터 눈치우자는 얘기인데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그래서 또 정한준 목사님 또 흰머리 많아지는 것도 불쌍하기도 하고 또 마땅히 제가 또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집을 나서는데 저희 아들 녀석이 제가 눈치우러 간다니까 하는 말이 아빠 눈을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면 빨리 눈을 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 눈이라는 것은 눈사람을 만드는 재료인 겁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날 아들을 그 유치원에 보내고 한강을 갔답니다. 한강에 이제 산책하러 가니까 한강에 폭설이 왔는데 사람이 울리만무하지 않습니까? 한강에 새하얗게 눈이 너무 하얗게 덮여있고 아무도 없는 그 눈길을 혼자 걷는데 너무 좋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얗게 덮여있는 그 눈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는 그 눈이라는 것은 한강의 뷰를 좋게 만드는 낭만적인 도구인 거죠. 그리고 저는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하얗게 양아치 명기 하얗게 덮여있습니다. 속에서 화가 막 이놈의 눈은 왜 와가지고 이 하늘에서 내리는 폐기물 덩어리 이런 생각이 막 치솟아오릅니다. 이 고통이란 눈이라도 어떤 삶의 맥락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사도 바울과 신라가 처해 있던 그 삶의 맥락을 바르게 짚어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그 무게를 바르게 찾아가고자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전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도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쉽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일 말씀이 나는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구원을 받는 조건을 어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예수만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초신자였고 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 문제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줄은 다 압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 들어갈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을 우리 국사책 뒤편에 보면 AD와 BC를 가를 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런 역사적 기록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이 예수가 유대 땅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난 이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은 이 젊은이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내용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을 불신자들에게 한번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인데 당신을 구원할 메시아는 구원할 구원자는 당신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유대 땅에 약 33세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분이 네 구원자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광신도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유대 땅에 태어난 목수 출신의 한 젊은이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관념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영혼, 살아서의 우리의 영혼과 죽어서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만큼 우리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수많은 이단들에게 미혹되고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이쪽에 가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존 교회에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도 신비롭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병이 났거나 초자연적이거나 말로 쉽게 설명을 합리적인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고 미쳤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게 너무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기적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지금 이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하나님이 가르쳐줬지.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셨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에 주사기를 쭉 집어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쫙 입력을 시켜줬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기계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거나 깨우쳐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인격적 성향과 반응에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경이 기록된 영감론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영감론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영감론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의 팔을 딱 잡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징과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교리서 대부분을 헬라의 고등 교육과 철학적 지식과 바깥 다시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습니다. 그 해박한 구약적 지식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엮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자 무식이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갑자기 헬라와 라틴어에 능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보고 도시에서만 산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농사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농부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성규 목사님 파마한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이성규 목사님이나 정한준 목사님 그 머리숱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픔을 알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리 성령을 받은들 찬바람이 불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머리 안 빗어서 좋겠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안 빗고 싶어서 안 빗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분, 종으로 오신 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근데 그 마가가 어떻게 종의 복음서, 섬기는 복음서를 쓸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 역할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부잣집 청년 도련님입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행원 역할을 하니까 그 역할이 쉬웠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결국에는 마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그 마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는 섬기는 역할, 수행원 역할을 실패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정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섬기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셨을까?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라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사셨는지 누구보다 자세히 살펼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는지 누구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동생으로 하여금 쓰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서신 요한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르치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서신인 요한 서신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인간의 인격적인 특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이나 배경이나 지식들을 무시한 채 성경을 쓰게 하시거나 진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기계적인 전달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 사람의 삶의 흔적과 인격적 특성들이 묻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일어난 그 배경을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이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게 되는데 이 말을 하게 된 게 바울과 실라가 살아온 삶의 배경 그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삶의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감을 줘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배경 속에서 이 진리가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31절에 대답을 하기 전에 간수가 무엇이라고 물은 줄 아십니까? 간수가 선생들이요 어떻게 하면 저와 제 집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도둑들이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서 자기가 비참하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이 나온다, 훌륭한 대답이 나온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근데 이 정작 이 간수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과 신라가 경험한 어떤 삶의 놀라운 현장 속에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경험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처음부터 알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을 겪으면서 생각이 여물어져 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5살 꼬마였을 때 그 지혜가 완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5살 꼬마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셨습니다. 그러나 5살 꼬마였을 때 그분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완벽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만약에 5살 꼬마가 완벽하게 갖추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인성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라는 한계 속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젖먹이 때 엄마인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 저 시장해요. 저 좀 주세요. 점잖으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때 되면 알아서 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응애 응애입니다. 어머니 저 기저귀가 축축해요.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응애 응애입니다. 이게 인성을 가진 겁니다.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취하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취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육체라는 한계 속에 가질 수밖에 없는 지성적인 한계도 동일하게 자신을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사도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 진리의 깨달음이 처음부터 깊고 신령해서 완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차츰차츰 성장해가고 성숙해갔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고넬료의 이방인 집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등을 떠미는 겁니다. 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는 유대인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의식이 너무도 강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도 할례자들이 오자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리신 걸 본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 각자에게 내리신 걸 본 겁니다. 즉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내려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과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세례를 베풀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그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 자기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경험을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할례자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잠시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근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고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체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봤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에게서 이것을 들었어. 이런 것 같아가 아니고 내가 누구누구가 이런 걸 봤어가 아니라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마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이 주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의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지식으로 누군가 지식과 정보를 줘서 그냥 아 아멘 그렇구나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진리라는 아이디어를 창안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보았답니다. 나는 경험했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았다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너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 이유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더라, 이렇게 사도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의 맥락 가운데, 그들은 삶의 맥락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어떤 삶의 맥락 가운데 나오게 되었을까요? 원래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때 첫 성이 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 성에서 험한 일을 겪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 갇힌 사건 그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그 전후의 맥락을 보고자 함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떤 것을 경험했길래 그 간수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을 보면 강가에 나가 있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게 빌립보서에서의 사역은 루디아를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러 그곳에 간 게 아닙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 보니까 강가에 루디아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만나 집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죠. 그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뭐냐면 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계속 감옥에 갇혀서 뭘 한 게 아니라 잠시 감옥에 갇혀서 사파처럼 툭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사역의 시작과 마침은 뭐냐면 루디아 이야기입니다. 루디아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고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 중간에 이 감옥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 이야기는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와의 집에서 헤어지는 그 중간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외쳤던 이 진리라는 것은 루디아의 만남에 반드시 연관이 있고 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루디아의 만남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루디아의 집 만나서 이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15장에 있었던 그 결정대로 주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진리를 가지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루디아를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족이 세례를 받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그것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냥 자다가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일하다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싸움과 투쟁과 살아냄이 없으면 하나님의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깊어짐 또한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 진리가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매주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때 누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거 보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새로운 헬라어가 나올까? 오늘은 얼마나 암기를 잘하고 말씀을 전하실까? 이거 보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진리의 렌즈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의 설교에 아멘을 한다면 그것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이고 관념적인 공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진리는 설교하는 목사님의 것이지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좋은 설교를 다운 많이 받아서 들으면 분명 지식과 정보는 축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기독교는 100%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 체험이 몸에 부딪히는 신비한 경험을 하거나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등에 십자가가 있어서 너무 무겁더라. 베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애가 다리를 올려서 무거운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만을 신비한 경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100% 체험의 종교, 진리의 체험의 종교인 이유는 그 진리가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합의하고 동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식과 정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싸워가며 투쟁해가며 그 발견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 진리를 발견함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져 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더 깊이 알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가면 그것을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설교에 아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아멘하는 것을 살아내므로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때 그 진리가 내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 삶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움직임이 분명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말씀, 좋은 설교 들으면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두려움도 느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힘도 주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행복해, 나는 매일 감사해, 어쩜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일만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복만 주실까 긴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내 영혼에 파고들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사는 게 힘이 드십니까? 신앙을 가지고 그냥 내가 그렇게 성공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들 키우면서 내가 그냥 살아보겠다는데 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하루에 12번도 속이 더 뒤집어지고 참아야 되는 일이 자꾸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드러나고 입증되어질 토양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단순한 지식과 정보로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오늘 죽어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는 그 경험을 할 때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됩니다.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진리의 렌즈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지식과 정보로 우리의 머릿속에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함으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